설교 전 광고입니다. 김봉현 목사님 성경 공부서 낯설지만 코코넛 여호수아 편이 나왔습니다. 모세 오경에 이은 역사서 편입니다. 항상 가능성에 멈췄던 언약을 현실로 만든 여호수아 시대. 약속의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배울 계기가 되는 책이길 바랍니다. 주문을 원하시면 나무의 숨 홈페이지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전화 010-7103-6833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상관없는 것처럼 고백될 수도 있으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아 그 길을 걷게 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지금 이 시간 결정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세상에 준 내 마음들이 있었다면, 상황에 준 내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떨쳐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덧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매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쌓아가야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사오니,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쌓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저 고백하는 저 입술과 등자의 심령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신 그 말씀이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7절 한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한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하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의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5주간 설교했던 것 8, 9, 10, 11, 12 다섯 개 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제까지 했던 한 달 좀 넘는 시간의 설교를 정리하신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기준과 부딪히게 되고요.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기준과 부딪히고요.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별 월 평균 소득이 459만 원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를 읽고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뭔가 내가 뭔가 가족들한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잘 살아오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렇게 459만 원씩이나 벌대요? 위축감 같은 게 좀 느껴졌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 중위소득은 2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달라 했더니 소득 전체는 돈 버는 사람들 다 합쳐서 평균을 내는 거고, 중위소득은 돈 버는 사람을 일렬로 세워놓으면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래요. 일렬로 세워서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은 20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위축감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한테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중간보다 많이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냥 사소한 기사인데 어떤 기준, 정보를 접하면, 기준을 접하면 그 기준에 비춰서 나를 보니까, 그냥 핸드폰 보다가 이 기사가 뜨면 내가 돈을 적게 벌고 있는 것 같다가 저 기사가 뜨면 내가 돈을 또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재밌죠? 우리는 좀 어떤 기준을 붙이면 그 기준에 비춰서 나를 보는 습관들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체중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44인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유연이가 19kg를 감량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끄럽잖아요. 뭔가 내가 농담처럼 여기서 한 3, 4kg 정도 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살았는데, 제가 저렇게 치고 나가버리니까 내가 뭔가 의지박약인 것 같고 사람이 3kg를 못 빼고 사는 게 불쌍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쟤는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내 합리화가 무너지는 기분 같은 게 들죠. 그쵸? 하지만 저도 돌아보면 또 이쯤이면 괜찮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 친구들 만나면 난 괜찮아, 살아남았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스운 거죠. 어떤 기준에 비춰서 나를 보게 된다는 게.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과 긍정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정적인 건 뭐예요? 잘못된 기준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잘못된 기준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기준은 좀 쳐내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에 내 인생에 내가 인정하는 좋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좀 아무 생각 없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살게 되니까, 만약에 좋은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아 이건 정말 좋은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꼭 기억했다가 그 기준에 자주 나를 비추어보면 내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딱딱한 단어를 하나 끌어와서 정확하게 해볼까요? 좌표라는 단어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걸로 정해봤는데요. 좌표, 위치를 표현하는 거죠. 어떤 기준에서부터 내 위치를 표현할 때 좌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이 37도고요. 동경 127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봐서 알았어요. 이런 거 못 외우고 다니잖아요. 북이 37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도를 제로로 설정하고 그 위로 북쪽으로 37도라는 거죠. 동경 127도라는 건 뭡니까? 영국을 영도를 기준으로 해서 127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으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내가 어디 있는지 이해 혹은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지 지정하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과 좌표라고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좋은 기준을 제로로 설정해 놓으면 그 제로에 비추어서 내가 어디쯤 떨어져 있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곳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삶에서 좋은 기준, 그 기준으로부터 내 위치인 좌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방향을 갖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준과 좌표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지금 계시록을 시작하려고 하는, 계시록을 이제 한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은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이에요. 좀 다른 일일 수도 모르겠지만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는 제일 큰 목적, 기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계시록을 읽으면서 막 은혜롭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계시록은 이런 의미야 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성경은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지만 그래도 낯서니까 오늘은 이 5주간의 설교를 적용적으로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5주간의 설교를 적용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5주간에 있었던 장면들을 모아보면 그게 기준이랑 좌표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5주 동안 일단 복습 장면 5개를 한번 하고 갈까요? 5주 동안 첫 번째 장면은요, 불타는 산이 바다로 떨어져서 3분의 1이 죽는 거로 표현해 봅시다. 그러니까 불타는 산, 간단하게. 그렇죠? 기억 외우세요. 우리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불타는 산. 그렇죠? 두 번째 장면을 기억해 볼까요? 어떤 장면에서 황충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바돈이라고도 표현했고요. 그렇죠?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여자 머리카락이고 금관을 쏟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되게 맞아 보이고 멋져 보여서 쳐다보고 있으면 뒤에 꼬리가 나를 죽인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황충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로 했고요.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을 할까요? 순서가 조금 바꿔보면, 논리 순서로 바꾸면, 그 두 선자를 죽이는 무적행의 짐승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적행의 짐승. 바른 가르침을 주는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를 죽이는 무적행의 짐승. 이 세 번째 그림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대천사의 두루마리. 먹으면 입에는 단데 속에는 쓴 대천사의 두루마리가 네 번째 그림이고요. 다섯 번째 그림은 지난주에 했던 여자와 용. 그렇죠? 일단 카드를 외우셔야지 게임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죠? 다섯 개의 카드가 있어요. 그렇죠? 불타는 산 외우세요. 타로 카드라고 생각해 보시고 외우세요. 불타는 산, 두 번째는 황충, 아바돈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는 무적행의 짐승, 네 번째는 대천사의 두루마리, 다섯 번째는 여자와 용. 네, 여자가 이기니까 여자로 보는 게 맞겠죠? 이 다섯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한 장면 한 장면은 한 사람으로 적용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 설교에선 다섯 종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았죠?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사람, 불타는 산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타는 산. 불타는 산은 뭘 얘기했어요? 산은 가치관이라고 얘기했고요. 불타는 산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얘기했고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건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한 줄로 사람으로 요약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적용적으로 표현하면, 큐티적으로 표현하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서 자기 삶을 스스로 흔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서요. 자기 삶을 스스로 흔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 나한테 날라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이 툭 날라와요. 거긴 좋은 발상이 날라올 때도 있지만 안 좋은 생각이 날라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안 좋은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막 자라버리면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흔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슉 하나가 날라왔어요. 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날라왔어요. 근데 그게 지나가면 제일 좋고 털어내면 제일 좋은데 나는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막 이렇게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인생에 쭉 정리해보면 안 됐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쭉 모아서 그 생각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주죠. 그럼 그 생각이 더 쑥쑥쑥 커요. 그럼 그 생각이 일정 이상 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는데 뭔가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겠죠. 시도하지 않겠죠. 말아버리겠죠. 포기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이 그 생각, 날라온 그 아이디어 하나에 흔들려버린다는 거예요. 가끔은 부러움이라는 생각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추구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쩌다 돈을 많이 번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그걸 추구해 본 적도 없는데 되게 사회적으로 명사가 돼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난 뭐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다음에 어떤 도를 우리가 또 모을 수 있습니까? 나보다 현재 상태가 좋은 친구들을 쭉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또 울타리를 쳐주면 또 이 생각이 축축 무럭무럭 자라요. 그럼 내가 뭐라고 살았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가지가 같이 오죠. 한심함과 조급함. 내가 한심하고 뭔가 빨리 잘하고 싶고 해서 잘 살고 있던 인생이 갑자기 오버페이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삶이 흔들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순간 문득 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려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이번에서 내가 손해본 거지 나만 손해본 게 아닌데 갑자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라고 딱 꽂혀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 아 이제부터는 손해보지 않겠어 라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정당성 같은 걸 획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요. 그게 때문에 자기 삶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 별로 잘못된 생각이 그냥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라지라고도 표현하죠. 성경에서 가라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날아와서 무럭무럭 자라는 바람에 옆에 알곡들 사이에서 잘못된 생각을 키우고 그 생각 여러분들 흔들 때가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불타는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럴 때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황충은 뭐라고 표현했죠? 황충은 악한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속이는 자의 이미지입니다. 속이는 자. 이게 좋은 줄 알고 봤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해서 황충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낭비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맞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인격적이어 보이고 당연한 줄 알고 했는데 그게 결국 자기를 망치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적용적으로 풀어보면 약도 포함되지만 적용적으로 풀어보면 낭비하는 것. 내 인생에 덜 중요한 것에 집중했다가 정작 중요한 걸 못하는 사람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덜 중요한 것에 집중했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못 생각을 갖고 있는 건 필터링이 조금 더 잘 돼요. 이건 잘못이니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얘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라고 하면요. 상담하면서 그걸 좀 고쳐주려고 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데 얘는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야. 맞는 생각을 갖고 있어. 아, 그래. 네 생각이 다 맞아. 건강하네요. 근데 오래 지켜봤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신기하다. 저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살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럴까? 라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그 생각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데 막상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되게 많이 써서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불타는 3번은 훨씬 나은 경우죠.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소소한 것도 그래요. 저 이번 주에 우연히 저희 책장에 꽂혀있던 리차드 백스터의 선한 목자가 되라는 책을 꺼내서 읽었는데 한 30분 잠깐 읽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제가 이 책을 한 열 몇 번 읽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전도사 때 읽던 책이고. 근데 제가 읽고 나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책을 너무 오랜만에 읽은 거예요. 거의 한 5, 6년 만에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 1년에 몇 번씩 읽던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1년에 몇 번씩 읽던 책을 안 읽기 시작한 게 4, 5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스마트폰 덕분이더라고요. 진심. 문득 좀 지루하거나 A라는 일에서 B라는 일에서 넘어갈 때 텀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심심하면 그냥 옛날 읽던 새 책은 못 읽고요. 옛날 읽던 책을 꺼내서 이렇게 넘겨봤거든요. 한 2, 30분. 그럼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넘겨보던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은 좋아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넘겨보면 잠깐 환기가 되고 쉬워지고 그 다음에 내일을 다시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즘이라고 하기에 너무 오래됐다. 그렇죠? 최근 몇 년간 그렇죠? 스마트폰이 아주 좋아지기 시작한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보더라고요.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자주 못하니까 그게 저한테 머리의 취미나 아이디어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생활계획이 인생계획을 가끔 대체하더라고요. 전 인생계획이 있거든요. 인생계획은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겠다. 이게 인생계획이거든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어려운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 난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인생계획이 저한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생활계획은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는 목회를 하려면 내가 남의 숨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번 달엔 이걸 해야 되고 다음 달엔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 달엔 이걸 하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고 나는 뭘 준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게 생활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활계획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인생계획을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분주하고 바쁘게 하긴 하는데 원래 중심이 좀 사라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아주 넓은 의미에서 덜 중요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황충의 표현들입니다. 세 번째는 무적행의 짐승이 두 선지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맞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사람은 황충보다 좀 더 낫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타는 산보다 좀 낫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지도 않아요. 뭐가 맞는지 알아요. 근데 하기 싫은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기가 싫어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대하기가 싫어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기가 싫어요. 왜요?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맞는 게 뭔지 아는데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 맞는 거 됐고 아 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라는 지점.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맞는 걸 아는데 하기 싫어졌다는 건 사실 피곤해서 그런 거거든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해봤는데 안 되는 상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해본 사람만 그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해본 사람만 그게 안 되는 걸 알고. 되게 멋있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 그래?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게 쉬워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 난 그렇게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보다는요.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되게 맞는 게 뭔지 알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스스로에게 좀 실망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건 앞에 두 사람보다는 좀 낫죠. 가끔 우리가 이래요. 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안 할래 라고 놔요. 그럼 편해지나? 편해지면 좋죠.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근데 그래도 안 편해져. 왜? 뭐가 맞는 게 이미 동의가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내가 자책이나 실패감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아 몰라 난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약간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아예 불붙는 산이어서 이상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걘 속 편하게 그렇게 하는데 난 그게 틀렸다는 건 이미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기가 싫어. 그래서 막 안 할 때도 마음이 불편하고 할 때도 마음이 불편하고 하면 힘들어서 불편하고 안 하면 자책감 불편하고 약간 이런 상태. 그래서 좀 안쓰러운 상태가 이제 3번으로 표현할 수 있죠. 4번은 대단하신 분이죠. 뭐가 맞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대천사의 두루마리. 입엔 달고 속엔 써요. 뭐가 맞는지 알고 그걸 하고 있어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되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힘든데도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 보기에요.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음을 유지하고 있고요. 가져야 될 관계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단하신 분. 이런 존경스러운 분들. 저 이런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되게 멋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견디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대단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에서 본인이 되게 괜찮은 사람을 잘 못 느껴요. 왜? 이게 해야 되는 걸 알아서 어떻게든 힘들어도 견디면서 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100% 거기에 동의되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만큼 그게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는 대부분 사실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거야. 내가 나를 좀 포장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 전 그렇지 않아요 라고 겸손한 표현들 많이 진심이에요. 겸손이 아니라. 왜?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고 있어서 남들 보기엔 되게 잘하는 거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도 않고 또 하나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되게 존경스럽지만 불안해요. 왜요? 그렇게 견디면서는요 아주 오래 할 수는 없어요. 언제쯤에서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이란 언제쯤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란 그러니까 되게 존경스럽지만 불안하죠. 다섯 번째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예요? 맞는 것을 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견디면서 하지 않아요. 즐겁게 해요. 왜? 그걸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부 예배 어린이 봉사하시는 분들 되게 감사해요. 진짜 아침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일찍 오셔서 아이들 1시간 반 이상을 보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도 되게 어렵고 본인한테 굉장히 큰 헌신을 하는 거예요. 보면 처음 도착했을 때 표정이 참 밝으세요. 아 이쁘다. 아유 그래 왔어. 되게 밝으세요. 그래서 그래 애들 잘 부탁해 하고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오고 예배 끝나고 나갔을 때 그 표정은 또 달라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뻐하는데 되게 빨리 밥을 먹으러 가려는 이 조급함이 느껴져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왜? 애들이 이제 안 이뻐져서? 아니죠. 처음에는 힘이 있었는데 그 한 시간 반 동안 힘이 털렸잖아요.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들도 그래요. 아침에 엄마들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를 막 오늘도 잘 놀아줘야지 하지만 이제 오후 4시 그리고 밤 11시 두 번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막 미쳐버리겠는 순간들이 오는 거죠. 왜요? 아이가 그 사이 안 이뻐졌어요? 아니에요. 내 힘이 빠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걸 즐겁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힘이 공급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에너지가 공급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게 맞는데 그걸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 그래서 맞는 걸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 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내 관계를 즐겁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즐겁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다섯 번째 유형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유형의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다섯 사람을 얘기했는데. 기준점이 되겠죠. 그러면 다섯 사람을 얘기했지만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한 가지 기준에 대한 것과 다섯 가지 좌표에 대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영도는 어디예요? 적도는 어디입니까? 맞는 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영도예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이게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맞는데 견디면서 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이죠. 이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분 대단한 분들. 이들은 감히 뭐라 할 수 없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분들은 좀 더 즐겁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맞는 건 알겠는데 이제는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세요. 왜요? 맞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도 하다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쁜 사람은 아닌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막상 삶에서 적용하는 건 우선순위가 엉켜 있어서 실제로는 엉뚱한 데 삶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덜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번째겠죠. 제일 먼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삶을 스스로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가지 제로라는 기준점이 있으면 이 따뜻한 적도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져서 차가운 세계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얘기를 합쳐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기준과 좌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준을 원해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맞는 걸 알지만 내 멋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거기 행복이 없어요. 참 행복은 정말 맞는 게 뭔 줄 알고 그것을 내가 즐겁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좋은 건강한 결과들이 내 삶에 맺혀지는 상태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이걸 원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대부분 이걸 원해요. 대부분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데 그럼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라고 위치를 잡아보실 수 있겠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보세요.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서로 당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시에 불붙는 산 이렇게 외치면 내가 힘들잖아. 그렇죠? 여러분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불붙는 산? 황충? 무적행의 짐승? 되게 나쁜 놈 같지만 나름 괜찮죠? 무적행의 짐승도.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뭐 이런 거지. 아니면 대천사의 두루마리? 아니면 여자, 언양의 성취? 어디쯤 있으신 것 같습니까? 이것을 딱딱한 표현으로 하면요. 이것을 딱딱 표현을 하면 진리와 은혜의 좌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너무 많이 써서 죽어버린다는데 되게 좋은 단어죠. 그렇죠? 진리와 은혜의 좌표. 진리는 뭘 표현해요? 맞는 걸 표현하죠. 은혜는 맞는 걸 하게 하는 그레이스, 부어주시는 힘을 표현하죠. 그렇죠? 새롭게 하시는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라는 기준을 가지고 맞는 걸 즐겁게 하는 것, 진리와 은혜의 기준을 가지고 내 위치를 한번 설정해보자라는 표현에서 진리와 은혜의 좌표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걸 한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뭐 기준과 좌표 어려워요. 전 그런 건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걸 우리 응용해 봅시다. 원래 한 가지 운동을 잘하면 그 운동을 배우는 법이랑 다른 운동을 배우는 법이랑 비슷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운동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잘 쓰는 기준과 좌표가 뭐가 있어요? 환경의 기준과 좌표를 되게 잘 쓰시죠. 안 배웠는데 되게 잘 쓰세요. 그렇죠? 쟤는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난 뭐 하고 있지? 순식간에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배운 적도 없고 사회에서 가르친 적도 없는데. 자요? 쟤는 되게 어렵네. 난 좀 다행이구나. 순식간에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환경과 기준과 좌표를 쓰는 게 나쁩니까? 아니요. 쓰셔야죠. 쓰셔야 돼요. 환경과 기준과 좌표를 왜 안 써요? 써야죠. 환경 기준과 좌표라는 건 뭐예요? 내게 충분히 좋은 환경이라는 걸 제로에 설정해 놓는 거죠. 그렇죠? 내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로에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거리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쓰는 환경과 기준, 환경의 기준과 잡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시죠. 여러분들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를 보고 너무 멀면 막 짜증나고 좀 가까우면 기분 좋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잖아요. 이걸 왜 안 하셔요? 하셔야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찾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오해하는 건 뭐냐면요. 왜 이걸 자꾸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인지하냐면 이것만 쓰는 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전체를 환경과 기준의 좌표로만 해석하는 걸 문제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설정하라고 했더니 이걸 계속 바꿀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기준은 그래 나도 한 100억대 부자가 돼보자. 뭐 이건 아니잖아. 서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혹시 여기 나만 모르는 100억대가 있어요? 요즘 내 설교가 좀 그런가? 저한테는 큰 돈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그걸 갖고 계시면 죄송해요. 그런데 그렇죠? 환경 기준의 좌표에서 내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갑자기 저런, 저 사람 얘기 들으면 갑자기 이런 내게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을 자꾸 환경과 기준의 영도로 하기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6개월 전에 했더니 가장 좋은 환경을 이거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얘기했더니 또 다른 환경을 추구하고 이러면 이제 뭐 하자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환경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영도로 하고 그것에 접근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건 좀 쉽죠. 이것처럼 진리와 은혜를 기준점으로 하고 내 위치를 잡고 어떻게 하면 그 영도로 갈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환경과 기준에 좌표해서 내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내가 거리가 있을 때 내가 거기까지 접근하기 위한 엔진이 뭡니까? 이 얘기가 오늘 중요한데 엔진이 뭐예요? 내가 더 좋은 환경으로 접근하기 위한 엔진은? 노력이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게 내분량이니까.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지만 다른 요인은 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분량은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은혜와 진리의 좌표에서 내가 좀 멀어져 있을 때 기준에서 내가 좀 멀어져 있는 좌표에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영도로 가기 위한 엔진은 뭐예요? 노력이에요? 물론 노력이긴 한데 어떤 노력이에요? 기도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을 영도로 갈 수 있게 하는 엔진이 돼요. 이거 없이 그냥 환경과 기준의 그 진리와 은혜의 좌표만 사용하면 자꾸 또 자기평가적이 돼요. 그렇죠? 아, 난 황충이구나. 아, 난 어제까지 황충이었는데 오늘은 불붙는 산이네. 이런 젠장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심리 테스트 하든 나중에 그냥 가볍게 이런 무서운 얘기를 아, 목사님 전 무적의 짐승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해맑게 얘기하면 난 좀 불편하던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지 정답은 없는데 그냥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좀 좋은 설교는 아니지만 좀 본문 설명은 많지 않지만 좀 적용점이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불붙는 산인 것 같다. 내가 불붙는 산이다.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뭐 기도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불붙는 산인 것 같을 때 내가 이상한 생각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아도 그게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 왜 이런 생각을 해? 아, 이 생각은 하지 말자 라고 외면하다가 다시 쳐다보면 커져 있어. 신기하게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던데 아 이런 생각 그만해야지 하는데 전원이 안 꺼져. 그 생각 계속 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지면요 그거는요 내가 아, 이 생각 하지 말자로 해도 잘 안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가라지에 씨앗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게 뿌려지면요 그게 계속 자라요. 일부러 뽑아내기 전까지는 그냥 아, 왜 가라지가 피었어 이런데 가라지 피면 안 되지 이런데 가라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뽑아야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거 우스꽝스러운데 저는 약간 설교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할 때 좀 돌아다니잖아요. 사람이 가만히 진중하게 가운데 서서 못하고 그렇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손가락 다섯 개 이렇게 모아요. 웃겨요? 네. 웃기는 거 하는 거예요. 모아요. 그리고 저는 오른쪽 가슴 오른쪽 가슴 왼쪽 위쪽 여기 쇄골뼈 아래쪽에 손을 댑니다. 보통 안 좋은 생각 여기 들어온다고 저 혼자 상상해요? 웃을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도움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여기다 손을 대고요. 한 문장으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이 뽑혀지게 해주세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쇄골뼈 아래 그 생각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저한테는 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 생각이 뽑혀지게 해달라고. 이 생각에서 자유해지게 해달라고. 이 생각이 나를 묶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생각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거기서 길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산으로 가요. 그냥 딱 같은 문장. 그 생각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제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내가 빠져나오길 바란다고 20분이고 30분이고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까지 하고 그만해요. 그러면 그때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경험은 별로 없어요. 갑자기 15분 했더니 갑자기 그 생각이 싹 사라져. 오 신기하다 이런 경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꾸준히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남아있던 적도 없어요. 그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생각이 막 번지다가 그 생각이 멈추고 작아지고 사라지는 걸 전 경험해요. 여러분 불붙는 산이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찬양이 제일 먼저 했던 찬양이 그런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도움이 되실 분도 있고 안 되실 분도 있고, 여러분 기도는 만 명 있으면 만 가지 방법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하세요. 또 김보현 목사가 손가락 다섯 개를 모으고 오른쪽 어깨 이렇게, 목사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좀 단아한 성격이신 분들은 스스로 웃겨서 기도 안 돼요. 약간 연극적 성격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이상한 얘기 해줄까요? 근데 그건 그 사람에게는 돼요. 제가 아는 분은요, 뭘 써서 자꾸 태웠어요 진짜.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돼요. 그게 제의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으면 그건 이단이고, 써서 태우면 죄가 사라져라고 하면 이단이고, 근데 본인은 뭔가 명확하게는 북마크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 한 문장을 쓰고 기도하셔도 좋고, 뭐 여러분들의 많은 방식들을 만드시되 명확하게 그 지점과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황충을 얘기할 때는 불필요한 것에 집중했을 때는요,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게, 집중하는 기도가 더 좋습니다. 제 경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요즘에 꽂혀있는 기도가,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응답받은 게 있거든요. 제가 뭐 인생이 이렇게 한 44년 살아봤는데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정정하다, 내 인생은 되게 평범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막 그거 갖고 기도를 했는데, 전 쓸데없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마음, 그때 사람은 아름다워야 돼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그걸 꽂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요. 웃기죠.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기엔 제가 전혀 거기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단어가 전 되게 좋더라고요. 어디에? 황충을 물리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로 기도하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 그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름답진 않잖아. 그렇죠? 내 인생에 막 뭔가 세속적인 걸 추구하고 사는 것도 아름답진 않잖아. 그렇죠? 내가 뭔가 무의미한 것에, 뭐 내가 좀 이렇게 덜 중요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게 이렇게 아름답진 않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 알죠?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아이에게 한번 웃어주려고 하는 부모가 아름답고요. 그렇죠? 내가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목사는 아름다운 거고요. 어찌됐건 내가 이게 주어진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난 이 부분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는 직장인도 아름다운 거고요. 그냥 내 가족들을 위해서 10년, 20년 새벽마다 일어나시는 아버지도 되게 아름답고요. 사실 아름답다는 건 본인에게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덜 중요한 게 좀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러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름답게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우에는 그 단어를 쓰는 거고, 뭔가 여러분 인생에 제일 더 중요하다고 이미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인생 계획, 난 이런 사람으로 이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거에 집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기도들을 할 때, 그런 선언적 기도를 할 때 덜 중요한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들을 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세 번째, 내가 무적행의 짐승일 때, 맞는지 알겠는데 미친 듯이 하기 싫을 때, 그때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때 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위로를 구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주의 위로를 구하시는 기도를 하세요. 그 사람은 지금 힘든 거예요.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고, 해봤자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위로예요. 책망이 아니라. 이 점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자책하거나 결단한 기도를 하는 건 전 좋지 않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정답은 없지만 그때 저는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뭐 얘기했지만 목회를 그만하고 싶었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 기도해서 하는 목사 그만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야, 하나님 저에게 나서 너는 안수 받을 때는 그러더니 말이 바뀌었다. 뭐 하고 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게 맞지만 하기가 싫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위로해 주셨어요. 그만둬도 되고, 그만둬도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고, 네 인생의 그림 내가 너랑 함께 그려갈 거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직을 하기가 좀 힘들고, 이쪽 업종이 다른 거랑 개연성 되는 게 별로 없고, 월급이 그렇게까지 작은 것도 아니고 아이도 있고 그래서 다시 요걸 그냥 좀 기분 좋게 해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좋지. 그럼 난 좋지.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대화가 물흐르듯이 자연스럽더라고. 내가 못하는 걸 스스로 너무 자책하는 게 더 격렬하게 하기 싫어지게 만들어요. 좀 못하셔도 돼요. 한동안 쉬셔도 되고. 그때 주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못해먹겠다고 얘기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먹이시고 세 번을 그렇게 반복하셨듯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 그래 뭐 그럼 뭐 어떻게 할까? 힘이 좀 생겼으면 그래 이제 저게 맞긴 하지만 막 살까?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고 그래 이제 좀 힘이 생겼으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와요. 그때 그 다음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무정의 짐승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경험이고. 네 번째. 지난주에 이건 설교했죠. 맞는데 견디고 있을 때 그리고 견딜 수 있을 때 이때 사람들이 참 기도 안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이 기도를 제일 나중에 배웠어요. 저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포함해서 또 성격이 안 좋은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성격이 안 좋다는 표현은 맞지 않죠. 주도적인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어떠냐면 하나님께 뭐가 맞는지 배워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요. 내가 견뎌내고 하다하다 안 되는 걸 하나님께 들고 가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한 표정으로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이건 제가 요건 제가 못하겠는데 요걸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신 찾아오지 않고 제가 잘할 텐데 아 이건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분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걸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고 돌아가서 또 내가 다 해요. 내가 견뎌내고 힘있게 막 해요. 그러다 또 못하는 게 생기면 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 뭐 찾아가기가 너무 민망하고 마치 어떤 마인드냐면 뭐 회장이 나한테 나를 완전 신뢰해서 정권을 준 팀장인데 내가 뭔가 처리 못해서 회장한테 들고 가야 되는 게 그분을 실망시키는 것 같은 듯한 감정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요. 그래서 뭔가 아 뭐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가 너무 싫고 자존심 상하고 죄송하고 내가 실패자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좋아지다가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이 지점이에요.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고 능력도 충전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걸 내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뭔가 피로감은 굉장히 쌓여가고 견디고 있기 때문에 히스테리컬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런 건 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점진적으로 애매하게 멀어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랑 거리가 자꾸 생기고 정서적으로는 그때 우리가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때 어려운 말로는 의탁하는 기도 쉬운 말로는 소소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소소한 기도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기쁘게 하려면 주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저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기쁘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신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기쁘게 하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해낼 수 있죠. 하지만 해나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을 하려면 작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는 데 필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4단계라면 소소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드세요?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아 오늘 내가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지 같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난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일어나요? 일어나죠. 또 내 책상에 쌓여있는 서류를 보면 한숨이 나오죠. 하지만 또 처리하면 처리하잖아요.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점 내 기분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달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어떻게 돼요? 3년 때는 뭐예요? 버티고 견디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3년 정도 되면 항상 아,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소소한 것들을 다 내가 견디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쌓여서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서류 더미를 놓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일어나기 힘든 아침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불쑥불쑥 어떤 질문에 짜증이 올라올 때 내가 그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부분에서 소소한 것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소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인생의 극단적인 선택과 어려움의 경우들은요, 평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아요. 물론 요즘 사회는 뭔가 좀 롤러코스터 같아서 1, 2년에 한 번씩 찾아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만 기도하시죠. 보통은. 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전반적으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는 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진리와 은혜의 좌표로 갖다 놔요. 그것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거기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붙는 산일 때 그것을 갖고 뽑아내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황충일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집중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무정행의 짐승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대천사의 작은 두루마리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소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돌볼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세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맞는 걸 추구한다는 거죠. 예수의 증거라는 게 뭡니까? 변화시키시는 은혜죠. 그렇죠? 이 두 문장이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그 언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의 증거를 받는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용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부르는 우리의 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맞는 걸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추구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억하세요. 내가 환경의 좌표에서만 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진리의 좌표에서 나를 파악하고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 여러분들 바꾸실 거예요. 기도가 사실 오늘 설교는 기도를 좀 더 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저도 신앙생활을 나름 했잖아요. 나이도 먹었고 근데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깊이는 없지만 원래 목사가 이 나이쯤 되면 막 그렇잖아요. 원래 성경에 그 뭐지? 신앙서적에 나오는 그 역사 위인들은 다 내 나이 언저리거든. 그러니까 이쯤 되면 내가 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물론 그래요. 그냥 평범한 목사예요. 미안해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기도라는 게 참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가 되게 깊어요. 넓고요. 재밌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라고 하면 내가 기도를 잘 몰라서이기도 해요. 그렇죠? 기도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인도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맞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누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준 적은 없고요. 좌충우돌하다 그렇게 되어진 경험들을 좀 나누는 거죠. 그냥 간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얘기에서 샘플링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언덕을 넘어가려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배워서 또 이제 비슷한 언덕들을 만났을 때 다시 그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다섯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어떤 분 아직도 불붙는 산이고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아는데 이거 참 안 나요. 참 안 나요. 이건 아직 놓기 싫어서 이거 뽑는 기도도 안 해요. 이건 그래도 갖고 가고 싶어가지고 이거 틀린 건 아는데 그렇죠? 저한테 쓸데없는 게 집중하는 모습도 여전히 있고요. 격렬하게 맞는 거 알면서 하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오늘도 저에게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건 이 좌표를 뭔가 나는 신앙이 좋다 안 좋다 멀다 가깝다 이렇게 평가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선 그 모습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거기서 한 걸음을 떼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맞는 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선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인생으로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 찬양할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이 구절이 전 참 좋았는데, 그렇죠? 매일매일 살다가 보면 거기에 분명히 잘 안 되는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 날 향한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날 향한 계획을 내가 알려면 매 순간 나에게 작은 믿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믿음들. 이분에서 한 번 다시 하나님을 찾아보는, 한 번 다시 기도해보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깊고 넓으십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곳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기대감을 담아서 먼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진리를 기뻐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